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 말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받는 종의 본보기, 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가지 이미지를 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학자들의 혀와 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배워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는 장사들의 다리라고 제가 생각했죠. 그래서 뒤로 물러나가지 않는 거죠. 거역하지 않는 이런 맷집, 뚝심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부싯돌 같은 얼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면적인 모습이었죠. 자기가 의롭다.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의롭다라는 확신 가지고 이 길을 계속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래서 멸시 가운데, 천대받는 가운데 뺨을 맞기도 하고 또 등을 맞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속을 전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10절이 첫 번째 반응이고 11절이 두 번째 반응인데 10절 첫 번째 반응은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삶은 흑암 중에 행하는 것 같아요. 빛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이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 자기들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고 자기들이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 제국에 살면서 제국의 영광, 눈에 보이는 그것에 추구하면서, 야,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 하냐.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길 내가 개척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5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아까 우리 앞서 봤던 10절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 이들이 살아가는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흑암이고 빛이 없어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찰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것이 위로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요인이 작용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보시면은 저는 세 문단을 나눴는데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 8절 이렇게 세 문단을 나눴는데 맨 앞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또 4절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7절도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예, 세 번 더 반복하고 있는 동사, 단어가 있습니다. 예, 내게 들을지어다. 또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또 7절에도 너희는 내게 듣고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어떻게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께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는가? 네, 들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많은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뭐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바뀝니다만은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을 포로로 삼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에는 굉장히 힘이 실렸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소리를 많이 했어요.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편 137편 같은 거 보면은, 야, 너희들 그 잘하는 그 검은 거, 저 버드나무에 걸고 한번, 저 고국의 노래, 그 시원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또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들. 근데 우리의 삶은, 이 유대인의 삶은 흑암을 걷는 것 같습니다. 빛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은 바로 믿음의 반응을,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아, 비교해봐야 되겠죠? 세상에서 끊임없는 막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요. 떵떵거리면서 힘을 잃는 사람들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비교 분석. 여러분들 안에서 뭐 대차대조표를 그리든지, 아니면 어느 게 더 맞는가 한번 따지든지. 근데 뭐 결국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음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4절, 7절은 이들 이렇게 부릅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또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아니 명확히 알고 명확히 그 정체성대로 살 때, 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구나. 행동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막 입으로 막 말하고 이야기한다. 물론 말도 행동이다. 제가 어저께 무슨 철학적인 책을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아무리 정사누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허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삶이, 행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이 믿음의 행동, 지금 그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한자리 차지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구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벨론 제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여, 또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마음에 내 율법이 있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여.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해줍니다. 내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은혜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은혜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주은혜교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죠? 주은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교회죠. 그러니까 저는 주은혜교회 다닙니다. 네, 물론 교회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은혜교회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이 주은혜교회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아직 여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정,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아직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려고 힘쓰고, 대한민국에만 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뭐 우리 합동청만 해도 막 2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아,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 집중하고 PBS 절대 빼먹지 않고 또 전도하려고 애를 굉장히 쓰고 있네. 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지? 아 보니까 주은의 교회구나. 이렇게 나올. 주은의 교회 정체성은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바울사도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곳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강하게 주장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 순간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 순간 화형당할 수도 있고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들어온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1장부터 11장까지 정확하게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에서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복음도 전하고 세상에 회복, 세상에 구원,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을 위한 사람 영어 전체사를 본다면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은 창조하신 세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세상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소유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듣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 기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내가 못 살았어요. 그러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일희일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 있든 로마 제국에 있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든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따르고 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믿음의 순종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미래, 우리의 구원. 이스라엘 구원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현재 이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문단이 제가 보니까 1절부터 3절은 과거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믿음 행동은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봐라. 그들을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웅덩이. 아마 그들의 기원을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뭐 전설에 의하면은 전통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뭐 우상 장수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예, 가족과 함께 나왔던. 예, 아무런 땅도 없고 뭐 백성도 없고 자기 자녀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라도 예, 부름 받았을 때 이미 여자로서의 능력이 다 끝났던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혈혈단신일 때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시온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 시온 현재의 모습은 황폐한 곳들입니다. 황폐한. 또 그 사막, 사막과 같고 광야와도 같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종은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은 황폐하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한마디로 황무다. 황무다. 근데 현실만 너무 자꾸 보니까 근데 이 모습들이 영원히 막 지속될 것 같거든요. 이때 이제 이사야가 들려준 말씀을 딱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3절이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다. 사막을 에덴 같게, 에덴 동산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미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아직은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여러분들은 잠을 깨고. 네, 분위기가 되게 좀 잠자기 딱 좋은 분위기예요. 그죠? 네, 저의 목소리 또한 여러분들 아마 잠을 부추기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곳곳이 막, 오늘따라 많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다른 때는 잘 안 졸았어요, 2부 시간에는. 근데 오늘은 많이 좋은 거 보니까, 2부에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대끼는 모습들. 설교를 지금 끝내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네, 시온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시작과도 같아요. 사막과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회복시켰듯이 시온에게도 봄을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호하는 소리를 내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너무나 은혜였어요. 우리 시작은 너무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일어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물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긴 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과거가 어땠냐, 기원이 어땠는가, 시작이 어땠는가. 원래 너무나 적은,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면 충분히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 즐거움과 창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보게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은 우리의 선택지가 어디에 해야 될지 명확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내 백성이여 좀 주의해라. 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미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야, 하나님의 지금 공의가 만민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공의는 가깝고 내 구원은 나갔은즉 내 팔이, 여호와의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들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하늘로 눈을 들고 그 아래 땅을 한번 살펴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질 것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나님의 시작된 이 구원은 영원한, 많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되어서 명확하게 그것을 비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막 득세하고 바벨론이 영광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딱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에 맞지 않은 것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그들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받으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이 공의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면 지금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금 옛 땅과 옛 하늘들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는가? 나에게서 나온 이 말씀을 듣고 율법을 나에게서 나온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7절 8절인데 비방당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 놀라지 마라. 자, 가만히 이제 현실을 봤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왜 자기들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막 두렵습니다. 이들이 하는 비방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굴욕당한 모습이 진짜 나에게 힘이 없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놀라기도 하고. 근데 오늘 현실을 다시 보게 합니다. 야, 저들의 비방, 저들의 지금 우리를 굴욕하는 그 말들. 자, 근데 저들은 어떻게 되는데 8절이죠.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아, 이들이 지금 왜 두렵냐면은 좀이 먹을 옷 때문에 두려워해요. 아니, 좀벌레가 먹을 양털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은 막 럭셔리한 옷을 입고 뭐 양털로 만든 막 이불을 덮고 살면서 막 거적대기 좀 덮고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조롱하거든요. 근데 오늘 현실 다시 보게 만드는데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들은 조미 먹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조미 먹을 존재들인데 옷 좀 잘 입고 있어요. 좀벌레가 먹을 양털. 근데 그들과 같은 모습 속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부러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놀라고 있고 그게 좀 없어서 그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영원한 건 뭐라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친다. 현실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실을 한번 다시 봐라. 저들이 영원한 존재들이냐? 영원한 존재들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현실을 좀 주관하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대 제국, 제국들,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이집트 제국.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있죠. 그런데 제국은 아니죠. 지금은 그 나라의 GDP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뭐, 아수르 제국. 예.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네립 막 이런 왔을 때 히스기야 왕도 막 두려워하고 했던 그 사네립 지금 어디 있어요? 아수르 제국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뭐 메데 파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뒤에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또 뭡니까? 오스만 제국, 또 뭡니까?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입니까? 대영 제국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어? 네.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이 사실은 하루살이처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한 점에 불과. 경점에 불과. 그리고 하루살이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영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살이와 같은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루살이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없어서, 하루살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잘 모르겠는데. 하루살이가 좀 덮고 있는 그 양털 이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걸 다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대국이 살면서 꿈을 꿉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제국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에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몸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오늘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하면서 제자의 길로 걸어가면서 회당에도 잡혀가기도 하고 위정자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막 굴욕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우리의 겉모습 손으로 지은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70년, 80년, 90년 되면은 낡아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not by sight,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But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나누는 책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두꺼운 책,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저널리스트가 쓰다 보니까 막 이제 막 가서 취재하고 그 인터뷰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팀 엘버타가라는 분이 미국입니다. 미국 교회를 생각하며 쓴 책. 나라와 권력과 영광, 나라 권력 영광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복음주의가 왜 극우화되고 트럼피즘에 빠져 있는가?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거기에 언제 빠져서 올인하고 있는가? 그들은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인 인권이나 사랑이나 공의나 평화를 실천하기보다 폭력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반대 진영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예배를 정치 선전장으로 할애하고 있는가? 왜 복음주의 교회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트럼프에 올인하고 있는가? 이 저자가 다 분석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 제가 읽으면서 드는 한 가지 뉘앙스랄까 드는 생각은 아 두려움이구나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LGBTQ, 레즈비언, 뭐 게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그렇게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미국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이 가졌던 미국 교회의 기득권을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아, 이 두려움들이 큰 이유다라는 것을 그 저자는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는데 읽는 내내 한국 교회 현실과 미래가 오버랩되었습니다. 똑같다, 똑같다.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다. 거기에 막 파시즘까지 막 포용하거든. 트럼프가 얼마나 남봉꾼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다 용서가 돼요. 그런 것도. 이 트럼프면 얼마나 된다. 근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파시즘까지 포용하면서 막 우리도 막 나와 있습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오늘 우리 여러 교회들의 메시지 어디에도 복음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육신의 방식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노동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떤 누구에게 넘어간 순간 공산화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겠죠. 또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뭐 내 때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막 우리가 이제 반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차별당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제가 MBTI 말고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기질 검사하는 게 있는데 제가 6번 유형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6번은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다. 완벽하게 뭔가 진실하게 뭔가 하는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MBTI의 제의가 만땅인 이유가 제가 거의 제의가 만땅인데 그 이유가 제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의 약점 중에 하나가 6번의 약점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죠. 좀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교회가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두려움과 믿음을 굉장히 상반된 개념으로 담고 있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가운데서 정체성이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피조물이다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빛이다 라는 것을 믿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막 같이 막 혼인 대해서 교회 이름 빼고 자기가 개인 시민이라면은 자유인 뭐 누구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만이 만민에 비치고 유일한 희망이다, 소망이다라는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은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정체성에 걸맞은 모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 내가 왜 좀 자꾸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구냐 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 시민이냐? 우리 이중 뭐 인격 우리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내가 진짜 내가 누구냐 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 맞나? 난 천국 믿는 사람 맞나? 모든 것을 다 땅이 다 망한다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믿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주님은 누구신가?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 직장에서 뭐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서로를 스스로에게도 격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잊지 않고 자꾸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인처럼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중심가치. 오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53장 가면은 진짜 고난받는 종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신약이 오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기를 분명히 좀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사도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이 우리 같이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번영, 성육신 없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건 필수 사항입니다.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따라올 때마다 믿음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반드시 고난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삶이, 죄인들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황폐한 시온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누군가가 선교지에 간다면은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막 고고한 모습으로 옛날 식민지 이제 정책처럼 자기가 막 자기 문화 다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주선 뭐 베풀듯이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선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려면은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육신 없이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고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이 땅에서 착한 행실.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습니까? 안 삼을 거예요. 예. 그냥 되게 좀 약삭 빠른 이런 뭐 행실. 야, 네 것을 잘 챙기는 행실. 이런 걸 몰라도 착한 행실? 이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박수 쳐도 속에서는 야,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도리어 고지로 높은 데 올라가서 야, 권력 잡고 그래서 좀 시위하는 거죠. 베푸는 거죠. 낙수효과 아니 낙수효과. 엄청나게 다 우리 가졌을 때 흘러가는 물 이거 좀 몇몇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 말하면 히틀러가 이야기했다. 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던 우생학. 열성적인 존재들은 얼마든지 적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고난 없는 삶이 되게 부럽죠. 고난. 우리가 뭐 세디스트도 아니고 왜 자꾸 고난을 이렇게 강조하나. 성경에서는 고난 필수 코스라고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결국 필수 코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는 고난 필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사랑합니다. 근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기 희생 없이 사랑이 돼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고난이 없이 자기 희생 없이 손해보는 것 없이 이게 사랑이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평화를 하려고 합니다. 화평하려고 합니다. 내 것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화평이 됩니까?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와 고난과 희생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까 엘버타 이분이 결론 부분에서 게임 이론을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게임을 잘 모르는데 유한 게임과 무한 게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한 게임은 야구, 체스 이런 것처럼 뭐 요즘 온라인 게임에서도 뭐 적이 있고 뭐 누가 선수인지 누가 지금 여기 플레이어인지 아니면 누가 적인지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승패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임 이것을 유한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무한 게임은 선수가 누구인지 누가 지금 적인지 승패 뭐가 패배인지 뭐가 승리인지 잘 모르는 게임. 교육이 이제 그분은 교육 같은 게 무한 게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도 유한 게임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무한 게임을 해야 될 존재다. 이 무한 게임은 적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적은 사실은 명확하죠. 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정치 진영에서는 서로 막 적인 것처럼 막 하고 있지만 이거는 유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무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은 선수가 되다가 나중에 선수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선수 잘 몰라요. 진짜 뒤에 감춰져 있는 배후 세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무한 게임의 승리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전보다 자라나는 것. 예전에 내가 이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내가 조금 더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승리다,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실패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패배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패배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되는데 뭐 고난을 피하면서 여리저리 피하고 다녀. 그래서 나는 아 성공했다.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줄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작년부 구역의 날입니다. 구역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 이제 대학부나 청년부도 3개월에 한 번씩 맞죠? 3개월 한 번씩 우리 구역대회 부서별 대회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자기 걸 좀 포기하고 자기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시간도 좀 투자하고 또 재정도 좀 투자하고 때로는 장소도 좀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좀 나누고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잘 나누고 아 이렇게 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막 경험하면서 한번 9월이나 12월쯤에는 자기의 친한 친구들 이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전도집회는 혹시 못 들어올 수 있어도 그 모임에 한번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기 되게 뭐 캠프장에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카페에서 할 수 있겠죠. 그곳에 와서 함께 삶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역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고난, 자기 희생, 섬김, 이것은 사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 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을이 그 아이를 막 돌보려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함께 모아질 때 거기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회복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줘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회복이다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가 희생하면서 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내려놓고 내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 번째는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어디서 공급받는가?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믿음의 순종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다. 두려움은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포기하는 대신 정체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걸 취합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교회는 이념, 권력, 돈 이런 걸 취했습니다. 한국 교도 정체성은 명확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데 이걸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건 대충 갖추고 여기에 권력을, 이념을, 또 돈을 이걸 보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강력한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뭐 바둑 용어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예, 긴 생각 끝에 묘수를 둔다고 딱 걷는데 이게 악수예요. 자충수. 교회가 섞였어요. 세상과 섞였어요. 혼합주가 돼요. 혼합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죠. 경건은 없죠. 세상 소리나 교회 소리나 똑같은데 누가 교회를 믿어요? 신비로운 모습도 하나도 없고 말하는 게 세상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가 똑같아. 근데 거기에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훨씬 더 강력하죠. 거기에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다 저것은 어쩌면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잠시 잠깐 없을 것에 불과하다 생각한다면 그 부분들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은 악을 바라보면서 저거 좀 악을 제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바빌론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큰 고민이 생겼잖아요. 아니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성례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묵시를 기다립니다. 그때 주셨던 묵시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가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만민의 팔이 되셔서 만민의 빛이 되셔서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나라도 다 멸망하는 거였죠.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무화과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남아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현실 앞에서 어떤 보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막 분노도 생기죠, 분노. 아니, 쟤들은 뭐, 나쁜 놈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도 막,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이제 폭로로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 방식이죠. 이거는 성육식 방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굴의 방식일지 몰라도 십자가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의 정신이 없어요. 여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께서 내게 들으라. 야,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 현실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 문자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10장 말씀 PBS 했어요. 근데 와, 다 진멸하네. 오늘날도 다 진멸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자주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진멸이 나중에 예수님을 거쳐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이것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 속에서 제대로 보고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요즘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살려고 발벅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라는 이런 소문을 저한테 이렇게 적어주는 조장님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막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분투하고 있다. 막 칭찬하고 싶어서 칭찬. 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같이 막 더 크게 막 악을 갚겠다 이런 태도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때로는 위축돼요. 근데 두렵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 쟤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눈물 나요. 막 어떤 손해봤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주님께 칭찬해 주십니다. 맞다. 야,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착하고 좋은 성도나 나중에 더 큰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뭐 힘을 또 얻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똑같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인데 교회도 세상이고 세상도 세상이라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달라진 모습, 다른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죠. 복음이 오늘 우리가 있다면은, 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좀 부싯돌 같은 얼굴 좀 가지고 팍 빛을 좀 내는 거죠. 원래 가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팍 주님을 딱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만민의 빛이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면은 지금 득세하고 큰소리치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어떻게 나의 길을 가겠다. 주님의 길을 가겠다. 개인적으로 나와 말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의 길로 나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도 없는 빈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차고 넘칩니다. 영원하신 보화가 우리에게 있고 기업의 풍성함은 너무너무나 지극히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한 정말 하늘의 보화는 너무 큰 것이죠. 그것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좀이 먹고 좀벌레 먹힐 그것도 없어서 내가 자꾸 타협하면서 나갈 것이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정체성,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올바른 태도구나 생각해 보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으라, 내게 귀 기울이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지가 딱 보일 겁니다. 그때 딱 한 발 내딛으십시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용기가 나서 그 다음에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발 내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보여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내가 보여야 될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내가 복음으로 사는 제대로 사람 되게 되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